출애굽기 83번 메시지 성막과 그 기구에 관한 이상 재료와 식양에 관하여 세 번째 지난 두 번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막과 그 기구의 이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홍해를 건넘, 마라와 엘림, 만나의 누림, 갈라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의 누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초기의 체험들을 한 후에야 이러한 이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율법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또 한면으로 율법은 사람들의 타락되고 죄 많고 부패한 상태를 드러내었습니다. 장막에 대한 이상은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을 때 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세 부류의 재료들, 즉 광물과 식물과 동물이 언급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모든 재료들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미덕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처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졌습니다. 언급된 광물 중 첫 번째 것인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광물들과 식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식양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상징하는 은 광물 중 두 번째 것인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속 역사를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은 끝냄과 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분을 위한 존재가 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되고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속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타락된 피조물들인 우리는 또한 끝나야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우리를 끝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여 우리의 대체물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즉 구속, 끝냄, 대치는 은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은은 우리가 구속받고 끝나고 대체된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신들이 구속받고 끝나고 대체된 백성이라는 증거를 지녀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년들도 그러한 증거를 지녀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이 청년들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놀라운 것이 있다. 그들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방식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대체될수록 우리는 더 놀라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끝내셨으며 이제 그분이 우리를 대체하시는 과정 속에 있음에 대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은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이렇게 우리의 보물로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보물을 교회 집회에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영을 해방하여 기능을 발휘할 때 자신들이 얻고 누리고 체험하였던 은을 경배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경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앞에 부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성가대의 연주에 귀 기울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경배는 우리가 체험하고 소유한 그리스도를 거제로 그분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러한 경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뿐 아니라 성도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집회를 거듭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건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험을 상징하는 놋 놋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험을 상징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땅 위에서 일생 동안 시험을 받으셨으며 제사장들과 헤롯과 빌라도 앞에 서서 시련받아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시험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도 시험받으셨습니다. 그분의 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시험 아래 있었습니다. 예표론에서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이런 연유로 바깥들에 있는 제단이 금 아닌 노스로 지어져 있습니다. 제단은 시험하는 수단이요 장소입니다. 그처럼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받는 수단과 장소인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서 장대 위에 들린 놋뱀은 죄의 육체의 모양을 하고서 십자가 위에 들려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장대 위에 들린 뱀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들리워 하나님께 시험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각 방면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견디셨으며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시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한 형제가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며 젊은이가 학교에서 교사들과 그부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역시 시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동기, 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도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체험할 때 우리는 금과 은뿐만 아니라 놋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류의 사람, 즉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고 자기 태도를 표명하는 방법에 대해 부주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놋을 체험하는 사람은 십자가 아래 곧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아래 있는 젊은이는 자기가 학교에서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하고자 할 때 그분께 시험받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제는 또한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형제가 자기 아내에게 강한 말을 하려 한다 합시다. 그 시점에서 주님은 그 형제를 시험하실 것이며 그 형제는 자기가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소극적인 말을 하기는커녕 그 형제는 주님의 적극적인 말을 하며 그분께 주여 당신은 얼마나 지혜로우시며 좋은 분이신지요.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가족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그 형제는 롯에 대한 얼마간의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 갖는 매일의 체험으로부터 롯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지표에 가지고 와서 영을 해방함으로 기능을 발휘할 때 주님께 거제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수유한 이 롯도 역시 하나님의 장막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 영에 변화시키는 역사를 위한 토대인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상징하는 호마노. 25장 7절에 언급된 호마노는 색깔이 붉습니다. 이 호마노는 그 영에 변화시키는 역사를 위한 토대인 구속을 위해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성령에 변화시키는 역사를 위한 토대입니다. 그 영의 변화를 상징하는 다른 보석들. 다른 보석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기초한 성령의 변화의 여러 방면들을 의미합니다. 호마노의 체험은 여러 보석들을 체험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그 영에 변화시키는 역사를 위한 기초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영의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친척들과 이웃들과 특히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의 탁월한 사랑은 보석들이 아니라 진흙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탁월한 사랑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역겹고 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초인 그리스도의 구속과 끝냄과 대치와 함께하는 그 영에 의해 변화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순수한 사랑, 곧 보배로운 성령에 변화시키는 역사의 산물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천연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도덕성, 윤리, 성격이나 행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변화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속되고 끝나고 대치된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진대사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보석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귀한 재료들을 교회 집회에 가져와 하나님께 거제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회는 그러한 귀한 재료들을 드림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며 놀라운 건축의 역사가 우리 중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식물들에 관하여 우리는 식물의 생명이 소생하는 것이요 산출하는 것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소생시키고 산출하는 생명의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매우 생산적이며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따르면 그분은 많은 밀알들인 우리를 산출하기 위해서 땅 속에 떨어져 죽은 유일한 밀알이셨습니다. 이분이 산출하고 소생시키는 식물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행실을 상징하는 세마포. 이 산출하는 생명의 첫째 표현은 그리스도의 행실을 의미하는 세마포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청색. 출애굽기 25장 4절에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청색인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산출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할 뿐 아니라 청색으로 상징된 바와 같이 하늘에 속한 성격과 행동을 산출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볼 때 그들은 우리가 땅에 속한 본성 아닌 하늘에 속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습, 즉 푸른 하늘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권을 의미하는 자색. 자색의 세마포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왕족 또는 왕같은 특성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자신들의 행위에 있어서 고귀하고 왕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데 위엄과 왕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하늘에 속하고 왕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개선에 관한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천연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들의 하늘의 속함과 왕권과 위엄으로 체험해야 하고 매일의 생활에서 청색, 자색, 세마포의 체험을 지닌 자들이 되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마치 왕족의 왕자가 고귀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 역시 자신들을 개선하고자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 안에서 자람으로써 고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청색, 자색, 세마포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구속을 의미하는 홍색. 장막을 위해서는 또한 홍색 세마포가 필요했습니다. 홍색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죄 많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간증을 지녀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주여 저를 정결케 하소서. 비록 제가 어떠한 죄도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압니다. 주여 저는 천연적이고 너무도 옛 창조 안에 처해 있으며 여전히 육신적입니다. 제게는 당신의 정결케 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의 하늘에 속한 모습과 왕같은 성격에 감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자신이 죄 많고 항상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하는 자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홍색 세마포의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 대해 자신은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고 하는 청년이 있다 합시다. 그는 아버지, 저는 결코 아버지를 화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 모두를 사랑하며 항상 남들을 위해서 기꺼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류의 태도를 갖는 것은 홍색 세마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검은색 의복으로는 나타날 수 있으나 분명 홍색 의복으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정결케 하심을 구함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더럽혀져 있다는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자신이 여전히 옛 창조 안에 있음을 압니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많은 점에서 아직도 천연적인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모두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홍색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정결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한결같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는 섬세함. 4절에서는 장막용으로 사용된 세마포가 청색, 자색, 홍색일 뿐만 아니라 가늘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행위와 행실에 있어서 가늘게 되는 것은 모든 방면에 있어서 균형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웃거나 울 때에도 균형 잡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거나 제한 없이 웃거나 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감정이 있어서 거리낌이나 균형 잡힘 없이 웃거나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남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합당한 제한 없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상스럽고 균형 잡혀 있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균형 잡혀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겸손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겸손은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미덕들과 태도는 가는 세마포와 같이 한결같고 완전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기도와 교통으로 말미암아 청색, 자색, 홍색으로 된 가는 세마포의 의미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여기에 드러난 계시가 어떠한 것이며 수반누린 체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 장막을 세우는 데 사용된 조각목은 강한 성격과 높은 표준을 가진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손 같지 않고 조각목과 같습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서 주 예수님은 성격이 있어서 강하고 표준에 있어서 높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이들의 인성은 조각목 같기보다는 손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는 기름. 등유는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기름 부음 아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름과 연합되고 기름으로 철저히 적셔지고 침투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영이 둘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은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미덕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 영의 계속적인 기름 부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능과 달콤한 향기를 상징하는 향품. 출애굽기 25장 6절에서는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품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능과 달콤한 향기를 예표합니다. 이 향품들은 관유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태우는 향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이러한 향품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데 효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은 모든 벌레들을 쫓고 몰아낼 것입니다. 어떤 향품들은 살균제로 작용하여 영적인 세균들을 죽입니다. 우리가 향품들의 효능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향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속에서 효능 있고 또한 달콤한 냄새의 향기를 바람을 다른 이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동물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은 또한 동물의 생명으로도 예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동물의 생명은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분이 예비하신 열매와 채소와 건과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여 죄 많고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구속을 위한 피 흘림과 양육과 생계를 위한 동물의 고기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에게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곧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양육되고 공급받고 유지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염소털. 출애굽기 25장 4, 5절에서는 세 방면의 동물의 생명, 즉 염소털과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1절에 언급된 바에 의하면 염소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염소털은 그분의 구속 역사에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셨고 죄 있는 본성이 없으셨지만 외관상 염소와 같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수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며 자신의 피를 흘리시어 우리를 죄들로부터 정결케 하셨습니다. 고통을 참으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상징하는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강하고 거칠고 오래 갑니다. 그 가죽은 고통을 참으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가죽은 장막 덮개로 사용되어 장막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덮고 보호하시는 해달의 가죽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각종 고통과 상처와 곤경을 견디십니다. 동물의 생명으로 상징된 생명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다음으로 시련과 공격과 근심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덮개와 보호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물의 생명의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상징된 그분을 집회에 가져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건축을 위해 그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장막을 세우는 데 쓰인 재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25장 1절부터 9절 사이에서 우리는 사람이 만든 종교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얻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에 속한 것보다도 사람의 종교에 속한 것이 한층 더 많습니다. 식양에 관하여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서 말하기를 또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지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합니다. 장막의 식양과 그 모든 기구의 식양은 교회와 교회 생활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이 식양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보여졌습니다. 최근에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중심 이상을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상에만 관심하고 교회 생활의 많은 실행적인 방면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관하여 아무리 분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표수를 청소하고 잔디를 깎고 교회 생활의 많은 다른 방면을 돌보아야 합니다. 장막과 그 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회 생활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나 가끔 교회 집회에 오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과 합당한 교통을 갖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표로 나타낸 많은 세부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구들이 있는 장막은 모든 세부 사항들을 포함한 교회 생활을 상징합니다. 모세에게 계시된 식양은 하늘에 속한 것들, 즉 하늘들에 있는 것들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장막 전체와 그 모든 기구의 설계는 하늘에 속한 것들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장막과 그 기구의 식양은 교회 생활에 충만하고 온전한 예표입니다.